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이란의 주적이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핵협정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는 오늘 TV로 중계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의 우리 국민에 대한 멍청한 발언들은 미국이 이란에 갖고 있는 적대감의 깊이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핵합의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핵협상 결과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다며 핵합의 준수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러한 핵협상은 이란이 핵물질 생산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하튼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브의 핸드폰엔 수천 개의 IS 관련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이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사이포브는 1년 가까이 이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브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사이포브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사이포브를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테러리스트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행복했다며 그는 8명을 죽이고 12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한 뒤 해임된 카탈루냐 자치정부 강요들이 오늘 스페인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벨기에로 피신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수반은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법원이 유럽연합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변호인 폴 베거트 씨는 현재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자신의 의뢰인이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스페인 법원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거트 변호사는 스페인 법원이 요구한다면 푸지데몬 수반이 스페인과 벨기에 법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현재 소환령에 응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니아 부수반 등 나머지 광료들과 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역과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로힝야조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를 오늘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수치 자문이 이날 라카인주를 찾아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국가가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세 가지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사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치 국가자문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압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수치 자문은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60만 명 이상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해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호주 정부가 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서 운영하던 난민수용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할 인도주의 문제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누스 섬 내 호주 정부 운영 난민수용시설은 지난 31일 폐쇄될 계획이었으나 약 600명의 수용자들이 이곳을 떠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용자들은 현재 물과 음식이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밖으로 나오면 현지 주민들에게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해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안전보장은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생길 때까지 호주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여성의 역할과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여성은 누가 있을까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4연임에 성공하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높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7년 연속 총 12회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이끌고 있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었는데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아내이자 세계 최대 민간재단을 이끌고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멜린다 게이츠 이사장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여성의 능력 향상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서 19위에 올랐는데요. 반면 지난해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위에서 올해 65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2위에서 올해는 명단에 빠졌고요. 호텔 신라를 이끌고 있는 이부진 사장이 93위로 100위 안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영향력을 줄지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2도, 신의주 4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16도, 함흥 9도에서 12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로이 오비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n Dreams, 꿈속에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 can't help it
If I try, I remember that you said goodbye. It's too bad all these things can only happen in my dream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내일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요. 이어서 중국이 자체 기술로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짓는 배를 띄운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군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에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2000년대 이후에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기간 아시아에 머물게 됩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서 주목할 점으로 먼저 북한 핵 문제 공조, 그리고 무역 통상 문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소화할 일정을 막바지 점검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로 향하는 길에 먼저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지역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일본군 공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됐던 진주만의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한 뒤에 현지 시간으로 5일 일본 도쿄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환심을 산다는 뜻의 오모테나시 외교를 위해서 비공식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예, 자,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본에는 오는 일요일인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머무는데요. 첫날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세계 랭킹 4위의 골프 선수인 마스야마 히데키와 도쿄 인근에서 함께 골프를 칩니다. 지난 2월에 아베 총리가 미국에 왔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개인 휴양지에 묵으면서 함께 골프를 쳤었죠. 이 골프 회동 이후에는 일본식 와규, 이 고급 소고기 철판구이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이 두 정상과 소수만 함께하는 비공식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황궁을 방문해서 아키히토 천황 부부와 만나고요. 이후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예, 이 정상회담 후에는 공식 환영 만찬이 이어진다고요?
네, 정상회담 후에 공식 환영 만찬을 진행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손녀인 아라벨라가 일본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피코 타로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에 이 아라벨라가 피코 타로의 노래를 따라 따부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본 총리실 지시로 이 피코타로를 트럼프 대통령 환영 만찬에 섭외했습니다.
예, 자, 그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비공식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고 이 트럼프 대통령 손녀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을 부른 것 말고도 이 경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장녀이자 이 아라벨라의 어머니인 이방카 이 백악관 보좌관이 오늘 도쿄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패션 업계 종사자인 이방카 보좌관의 동선 주변을 이 경호 때문에 딱딱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제 일본에서는 여성 경찰 기동대원들로만 구성된 여성 경계 부대가 이 환호하는 시민들을 부드럽게 제지하는 연습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근래 20년 사이 최대 규모인 1만 8천여 명의 경호인력이 투입된다고 일본 경시청이 밝혔습니다.
예, 자 일본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일본 방문의 의제들을 좀 정리해보죠.
네, 먼저 일본 쪽에서는 북핵 공조와 납북 일본인 처리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을 비롯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이 양국 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과 자위대 장병들을 함께 만나고요.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면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일 동맹 강화가 초점이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 쪽에서는 주일 미군과 자위대 시찰 계획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NBC와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을 미일 공동 외교 전략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앞으로 인도와 호주까지 포함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일본 방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 7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하는데요.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에 새로 조성된 미군기지 방문입니다. 이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국빈 만찬을 이어가는데요. 다음 날 8일엔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합니다.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한과 맞닿은 판문점에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이 비무장지대를 간다 안 간다 이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일정이 촉박해서 그런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하고 이 주한미군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예. 자, 앞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또 하나, 미국과 한국은 최근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하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한국 측이 FTA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이라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통상 분야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두 나라 언론이 함께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중국 방문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수요일은 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데요. 지난주 막을 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중국과 국가주석이 앞으로 국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나서겠다고 선언한 직후라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역시 북한 문제인데요. 취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진전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시진핑 주석 사이에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서 이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도 아주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 개방 문제가 이 경제 통상 분야 주요 현안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보잉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이 40여 개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수행해서 이 중국 측과 대규모 투자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 부분도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공개된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 10일 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 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대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연설을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앞서 설명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사이의 사각협력을 기본으로 한 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11일 쩐다이광 베트남 주석과 회담하고요. 12일에 마닐라로 이동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인 13일에는 미국 아세안 회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풀자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군요.
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쿠바 경제 봉쇄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어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91대 반대 2 압도적인 표차로 이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예. 자, 유엔이 왜 이런 결의안을 채택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미국은 이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지난 1962년 이 쿠바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했는데요. 유엔에서는 1992년부터 이 같은 미국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계속 상정돼 왔습니다. 이 말 그대로 결의안이어서 미국이 실제로 금수 조치를 풀어야 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정치적인 의미로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반대한 두 나라 가운데 미국이 있다고요?
예,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계속해서 결의안에 반대해왔던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처음으로 표결에 기권하면서 사실상 쿠바 편에 섰다가 이번에 다시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자, 쿠바 편에 섰던 미국이 입장을 다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 지난해에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던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 두 나라가 대사급 외교공관을 교차 개설하고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정상으로는 88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쿠바 정책 기조를 바꾸는 중입니다. 이 관계 정상화로 쿠바 경제가 회복되는 효과가 이 쿠바 국민이 아닌 이 정권에만 쏠리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쿠바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쿠바 국민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때까지 이 경제 봉쇄 해제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이 해상 풍력 발전 설치 선을 진수했는데요. 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요.
네, 지난주 중국 상하이 연안에서 롱위안 젠후아 3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롱위안 젠후아 3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국 최대의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이라는 게 뭡니까?
예, 지금 전 세계에는 이 고갈될 위험이 전혀 없는 태양열이나 바람 등을 이용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이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이 지리적인 제한이 있는 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건데요.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은 풍력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발전기 등을 싣고 이 바다의 목적지까지 가서 이를 설치하도록 돕는 이 특수 건조 선박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특히 롱위안 젠후아 3이 이 크레인과 이 재킹 시스템 또 프로펠러 같은 주요 장비들을 모두 이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이런 과학 기술 이 남중국해 주변국들보다는 월등히 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린적 자세와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변 나라들과 기술을 공유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약 2년 동안의 탐사 끝에 남중국해 해저에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인 가연성 얼음을 발견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영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이들 나라들의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남중국해 이슈가 최근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의 거의 대부분의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특히 레이더와 군용 무인기, 또 인공위성 같은 첨단 장비를 갖추고 다른 나라들의 영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 나라들도 이 중국의 이 해상 기술 협력이나 공유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상황에서 볼 때 자칫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뉴욕 맨하튼에서 트럭으로 8명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는 1년 전부터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테러 용의자가 비자 추첨제로 미국에 들어왔다며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그리고 오늘 역시 지난 이 10월 31일에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테러를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용의자에게 결국 테러 혐의가 적용됐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어제 용의자 세이플로 사이버프 씨에게 테러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파괴와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에 맞고 체포됐던 용의자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예, 이 용의자에게는 이 연방법이 적용된 거죠?
맞습니다. 뉴욕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용의자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와 오늘 이 새로 알려진 사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 나온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용의자가 1년 정도 테러를 계획했고 지난달에는 트럭까지 빌려서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리에 사람이 많은 10월 31일 헬로윈 데이를 공격 일자로 삼았는데 원래는 맨하튼과 뉴욕 블루클린을 잇는 다리를 공격 목표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러로 사용한 트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깃발을 달려고 했었는데 사람들 주의를 끌까봐 이걸 포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용의자가 IS의 선전선동을 담은 동영상 90여 편을 봤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모두 용의자의 손전화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예, 연방수사국 FBI가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도 있더군요.
네, 이름이 무하마드 카디로프라는 사람인데요. FBI 발표를 따르면 이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왜 찾았는지 또 이 사람이 이번 테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용의자가 IS가 전파한 이른바 차량을 이용한 이 테러 방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용의자가 모는 트럭이 맨하튼 서부 간선도로를 따라 간선도로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친 건데요. 이 트럭이 학교 버스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범행에 쓴 트럭은 사이보프 씨가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홈디퍼에서 빌린 차라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이 전형적인 차량 테러군요.
네, 최근 몇 년 새 유럽, 또 영국과 독일 같은 유럽 내 곳곳에서 이 차량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테러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뉴 아메리카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4년 이래 차량으로 사람을 공격한 테러가 15건이 발생해서 14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용의자인 사이포브 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29세인 용의자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6년 전에 이 영주권 추첨 제도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 현재는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트럭 운전사 일을 했다는데요.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제 테러로 규정했는데 이 IS와의 연계 부분은 어디까지 알려졌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뉴욕 경찰청의 존 밀러 부총장이 용의자가 IS 이름으로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He did this in the name of ISIS and along with the other items recovered at the scene.
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 소지품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메모가 여러 개 나왔는데 특히 트럭에서 나온 수첩에 아랍어로 IS는 영원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밀러 부총장은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테러를 IS가 지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IS 측이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지시했다고 발표하지 않았고요. 또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봐서는 IS가 용의자가 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IS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봐서는 용의자가 이른바 이 외로운 늑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급진화돼서 누군가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이보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밀러 부총장은 IS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이 차량을 이용한 공격 방법 등의 지침을 내렸는데 용의자가 바로 이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강요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용의자를 짐승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일반 교도소가 아닌 테러분자를 가두는 이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테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테러가 발생한 이후 이민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테러 용의자가 비자 추첨 제도, 비자 로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이 제도를 중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 am today starting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diversity lottery.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 추첨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양성 비자라고도 하는 이 추첨제는 이름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 다양성 비자라고 부르는 이 비자 추첨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제도가 이 미국 이민자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인데요.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부율이 낮은 나라 출신자들에게만 신청을 받은 뒤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 가족이나 직장이 없고 난민이 아닌 사람도 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기에 응모를 하려면 자격이 일단 고등학교 이상 학력에 몇 년간의 직장 생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자 추첨제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작품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슈머 대표가 하원의원이었던 지난 1990년대에 이 비자 추첨제를 법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슈머 의원이 31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 이민정책이 미국을 이롭게 한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현 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테러 방지 기금 등 실질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비자 추첨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메리트 베이스 비자를 원하는 겁니다. 이 메리트 비자 제도는 이 신청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영어 실력 등을 점수로 매겨서요. 이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재 이 메리트 기반의 이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서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올해 비자 추첨제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요?
네, 영주권 추첨 작업이 곧 내년 10월 첫 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방 국무부가 그래서 지난달 3일부터 시작했던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18일부터 신청서를 다시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 비자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움직임은 사실 이미 올해 초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이 상원 공화당이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다른 합법적 이민자하고 난민의 연간 입국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었고요.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이 메리트 베이스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이 비자 추첨제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2015년 회계연도를 보면요. 이민 비자가 전체 53만여 건이 발급이 됐는데 이 가운데 이 추첨 제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4만 8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민자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아주 치열합니다. 매년 약 1천만 명 이상이 이 추첨에 응모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첨자가 대부분 동유럽과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이 많은 한국이나 중국, 멕시코 등 20개 나라 출신에게는 영주권 신청 추첨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이 월드시리즈에서 드디어 우승팀이 결정됐군요.
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LA 다저스를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애스트로스는 어제 LA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다저스를 5-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저도 야구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는데요. 어제 승리는 이 애스트로스 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근거를 둔 애스트로스가 창단된 지 55년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자가 된 겁니다. 또 휴스턴 일대는 지난 8월 말에 또 허리케인으로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이번 월드시리즈 우승이 휴스턴 시민들의 큰 선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 LA 다저스도 사실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승에 좀 실패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라면은 이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 등과 어깨를 겨루는 명문 구단이죠. 이미 월드시리즈에서 6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98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껴보지 못했는데 올해도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예. 자, 이 월드시리즈 우승자는 어떤 방식으로 가리게 됩니까?
네, 보통 메이저리그라고 부르는 프로야구에는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리그가 있는데요. 이 두 리그의 대표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습니다. 모두 7경기를 하는데 4경기를 먼저 따내는 팀이 챔피언이 됩니다. 올해 월드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대표였고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메리칸 리그 대표로 나갔죠. 근데 두 팀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기 전적이 3-3이 됐는데 결국 어제 7차전에서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계 육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시 오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시 오웬스는 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던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흑인으로서 그 신화를 깨뜨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 뭐 그때 올림픽이라고 하면 1936년에 열린 대회이고요. 또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바로 그 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우승 그리고 남성용 선수도 3위에 입상을 해서 한민족에게는 감격스러운 대회였죠.
예.
이 대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 히틀러의 인기가 광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을 뿜고 있었죠.
그렇죠. 이 히틀러와 그가 이끄는 나치당은 백인, 특히 게르만 민족이 지구상의 어떤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이 올림픽을 그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죠.
예.
그래서 대회는 나치 청년들이 동원돼서 그야말로 웅장하게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올림픽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 매번 올림픽 때면 그 대회의 스타가 혜성처럼 등장하는데요. 이때 바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웬스가 떠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936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오웬스라는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흑인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도 극히 드물었던 때죠. 베를린 올림픽에는 세계 50개국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오웬스는 100m, 200m 달리기, 그리고 400m 계주, 그리고 멀리 뛰기 등 네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맨 먼저 출전한 것은 현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100m 달리기였습니다. 100m 달리기는 오웬스의 최강 종목이기도 했죠.
예, 이때 히틀러도 직접 경기를 보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긴장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독일의 에릭 보크마이어라는 선수였습니다. 오웬스와 함께 또 다른 흑인 미국 선수 랄프 맥칼프도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로 있었습니다.
예.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제시 오웬스 1위, 기록은 10초 3, 세계 타이 기록입니다. 2위도 미국의 맷갈프가 차지했습니다.
예, 기록 영화를 보면요, 오웬스는 달릴 때 뭐 그다지 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던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우승한 제시 오웬스는 시상식에 이어서 소감을 말합니다. I'm very glad to have won the 100
meters and the Olympic Games here in Berlin. 우승을 해서 기쁘다. 또 베를린의 경기장은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네. 이어서 멀리뛰기에서도 오웬스는 1위를 차지합니다. 이 강력한 경쟁자는 유럽 신기록을 보유한 독일의 루츠 롱이란 선수인데요. 그러나 오웬스는 예선에서 거듭 실패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독일 선수가요, 친절하게 오웬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결과 오웬스는 간신히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결국은 금메달까지 차지를 하게 되죠. 8.06m 신기록입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멀리뛰기에서 오웬스의 기록을 깨뜨리지 못했죠.
예,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독일 선수였는데요. 시상식이 끝나고 이 오웬스와 함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면서 함께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인종화합의 모습이었죠.
예. 자, 200m 달리기에서도 20.7 이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냈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자 제시 오웬스의 이름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400m 계주에서는 39.8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제시 오웬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시 오웬스는 올림픽으로 영웅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온 나라가 환호를 했죠. 뉴욕 시와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는 콜럼버스에서는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웬스에게는 여러 프로모터들이 출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4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요.
예.
캘리포니아 오케스트라는 5천 달러를 제의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오웬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10만 달러는 쉽게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예. 자, 그럼 오웬스의 삶은 이제 좋은 시절을 맞게 된 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올림픽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막상 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예.
흑인이기 때문이었죠.
네.
오웬스는 온갖 잡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마을 축제장에서 이 오토바이나 말 이런 것과 경쟁을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상 실력을 그런 데서나 이렇게 보이면서 푼돈을 버는 그런 그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세 딸까지 둔 오웬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고 말을 했죠.
예. 자, 가난이 오웬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1913년에 남부 알라바마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3명이나 되는 남매 중에 막내였죠. 겨울이 돼도 땔감이 없어서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 가난 속에 어려서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시 오웬스 자신도 자주 아팠습니다. 부모들은 제시가 10살 때 북쪽인 오하이오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다행히 형들이 몇 명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남부에서보다는 약간 생활이 나아졌죠.
예.
그리고 가족 중에 제시 오웬스는 유일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그 행운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웬스가 이 학교에서 아주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 찰스 라일리라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라일리 선생은 아침이면 매일 오웬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오웬스를 집에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는 육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처음에는 단지 제시가 너무 약해 보여서요. 운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
그러나 머지않아서 제시가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 실제로 선수로서의 어떤 기량이 좀 보였나요?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시 오웬스의 이름은 미국에 상당히 알려질 만큼 육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제시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도록 해주기도 했죠.
예, 자 그럼 찰스 라일리 선생은 오웬스에게는 은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오웬스는 언제나 그 백인 선생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것으로 기억을 했죠. 이 라일리 선생은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웬스를 대했습니다. 그 선생 덕에 오웬스도 나중에까지 인종적인 편견 같은 것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됐죠.
예, 오웬스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운동은 계속했겠죠?
물론이죠.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베를린 올림픽 한 해 전인 1935년에는 미시간주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 10개 대학 육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무려 3개나 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타이기록 1개를 수립하는 놀라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올림픽 선수로 발탁이 된 거죠.
예. 자, 오웬스는 올림픽이 끝난 후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이 젊은이들의 개발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다고 하죠.
네. 그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성공, 어려움의 극복 등 강연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도 이제 차츰 나아졌습니다. 자서전도 쓰고요.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내레이터로도 등장을 합니다. Every nation but one. The United States flag has never been dipped.
자, 국제적으로도 참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제시 오웬스를 스포츠 대사로 임명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친선 외교 활동을 한 거죠.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예. 자,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어느 도시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있는 최선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제시 오웬스. 그는 66세 때인 1980년 지병인 암으로 세상을 떠나 중서부 시카고 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히틀러의 아리안족 우월성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제시 오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eighing on one's mind. Weighing on one's mind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본문에서 제가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왜 그래?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자 알리스는 Oh,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탐이랑 문제가 있어서 며칠째 마음에 걸려 라고 했습니다. 저도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탐이랑 잘 얘기해서 풀어봐 라고 권유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weighing on one's mind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Today's expression is weighing. W-E-I-G-H-I-N-G. Weighing. On. O-N. On. One's mind, M-I-N-D, mind, weighing on one's mind. If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it is in your thoughts and it is bothering your thinking. Weigh on one's mind는 마음에 걸리다,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거나 신경이 쓰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she has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that's been weighing on her mind.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타미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칠째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일로 마음이 괴롭거나 신경이 쓰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eighing on one's mind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 can't sleep when I have things weighing on my mind.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잠을 못 자.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ed, is something weighing on your mind? 는 Ted, 무슨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니?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Let's review. If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it is in your thoughts and it is bothering your thinking. Weighing on one's mind. Weighing on one's mi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1월 2일 오늘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금융재벌인 로스 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In 1917, Lord Allenby conquered the Holy Land and the Jews were promised a national home in Palestine by the Earl of Balfour.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인들에게는 영국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적대국인 오스만 제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내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주 카이로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은이 약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영국의 의지를 후세인에게 알린 이른바 맥마은 선언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오늘 영국이 맥마은 선언과 양립될 수 없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아랍인들의 분노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963년 11월 2일 오늘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인 고딘 디엠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피살당합니다. 하루 전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투옹 반민 장군의 주도 아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들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이후 고딘 디엠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A coup in Southeast Asia in what's then known as South Vietnam. The country's leader, Ngo Dinh Diem, and his brother Nhu are killed after they are...
1956년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고딘 디엠은 집권 초기에는 여론의 높은 지지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딘 디엠 정권은 점차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 남베트남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남베트남의 군부 세력은 DM 정권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고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후 약 1년 동안 6번에 걸쳐 정권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